네. 예,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이번 세션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였죠. 국내에서도 인텔에서 스카이레이크라는 6세대 이제 차세대 코어가 이제 제품이 발표가 됐는데요. 프로세서의 하드웨어적인 특징하고 윈도우 10하고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내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어떻게 전력 효율성이나 아니면은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제 그걸 위주로 이제 아키텍처 위주로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CPU하고 GPU 단에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실 때그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인텔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IDF라는 행사를 통해서 이미 공개되었던 내용인데요. 6세대 코어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32나노 이 미세 공정이 지금은 이제 14나노까지 이제 발전을 했고요. 2세대에서 시작한 32나노 공정이 지금 스카이레이크로 오면서 특별하게 어떤 점에서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는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인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시는 이제 스틱형 PC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소형에서부터 이제 데스크탑까지 다양한 장비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6세대 코어의 특징을 이제 크게 보시면은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 이피션시, 이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CPU, GPU 모두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상화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 이피션시라든지 아니면은 성능이라든지 시큐리티 보안 이런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좀더 발전이 됐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CPU 여러분이 PC를 분해를 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CPU 패키지가 이렇게 딱 나올 텐데요. 이 패키지 안에 어떤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이 부분은 아키텍처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좀 졸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코어가 CPU죠. 그래서 지금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네 개가 일단 달려 있고요. 각각 코어별로 이제 라스트 레벨 캐시라고 불리우는 아주 빠른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비싸고 빠른 캐싱을 담당하는 라스 레벨 캐시가 각각 코어별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에는 프로세서 그래픽이라는 GPU가 GT2, GT3, GT4라는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이그 프로세서 그래픽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리고 이 윗단은 시스템 에이전트라는 블락인데 이 부분은 주변 기기와의 어떤 통신을 담당한다고 시스템에서 중요한 주변 기기죠. 예를 들면 메모리.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해서 시스템 메모리를 바로 읽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 시스템 에이전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PCU라는 플랫폼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이 PCI는 그 플랫폼 인바이런먼트 컨피규레이션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그 서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SVID는 그 시리얼 그 볼티지 ID라는 이 버스를 통해서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이제 컨트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온도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볼티지를 자동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프로세서가 시스템 에이전트 안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이렉트 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컨트롤 허브를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주변 기기하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특이한 점은 뭐 그 PCI 익스프레스도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eDRAM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DRAM이 패키지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L3 캐시가 라스트레벨 캐시였는데 이거와 비슷한 역할을 이제 eDRAM에서 L4 캐시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하고 이 eDRAM하고의 이제 중간 레이어가 생긴 거죠. 그 eDRAM이 없는 경우에는 라스트레벨 캐시하고 이제 DDR 그 시스템 메모리하고 이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중간 레벨에 eDRAM을 통해서 이제 캐싱을 한 레벨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소개해드린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윈도우즈 10하고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파워 쪽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인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라는 게 좀 키가 되는 기술 요소라서 제가 따로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그 하드웨어 단에서의 그 파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설계, 그 다음에 인텔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하고 터보 부스트, 그 다음에 SOC 듀티 사이클링. 그러니까 자세한 기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이제 뒤에 장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이제 처음 소개된 이제 모던 스탠바이라는 기술을 이게 하고 이제 합쳐져서 그 여기 보시면 네 인스턴스 온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폰에서의 어떤 경험을 그대로 이제 PC 단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놔서 열면은 바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인스턴스 온의 그 경험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텔의 가상화 기술,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텍션 기술,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트러스트 테크놀로지 하고 윈도우즈 10의 디바이스 가드 기능하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 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보안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SB 타입C를 이제 이거는 이제 CPU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레이크를 장착한 플랫폼 레벨에서 이제 지원하는 특징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Y기그 그러니까 차세대 와이파이라고들 이야기하는 이제 Y기그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확장성 있는 그 장비를 이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의 트윈원 컨티뉴엄과 시너지를 내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 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윈도우즈 10에서 이제 새롭게 소개된 이제 윈도우즈 헬로하고 그다음에 코타나, 그 퍼스널 어시스턴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하고 인텔의 리얼센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스마트 사운드 테크놀로지가 그 같이 시너지를 내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PC를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카메라를 통한 어떤 동작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따로 인텔에서 그 오디오 프로세싱 하는 칩이 프로세서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웨어 오프로드가 되는 거죠. 그런 음성 인식 기술들을 이제 구현을 하실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PC에서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 뭐 DX12 하고 플레이 레디, 이거는 컨텐츠를 보호하는 기술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도 그 다이렉트엑스 11을 아주 원활하게 지원하는 이제 인텔의 내장 그래픽 그 하이엔드 단의 그 모델 같은 경우에 인텔 아이리스 프로라는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엔진,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패스, 프로텍티드 오디오 비디오 패스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4K 콘텐츠를.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제 풍부한 콘텐츠를 안전하게 디바이스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에너지 이피션시 부분에서 잠깐 여기는 약간 한 오버뷰 수준에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피직스로 조금 뭐 들어가서 어떤 왜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나믹 볼티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CPU가 뭐 그러니까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프리퀀시가. 그래서 뭐 2점대에서 동작하다가 뭐 맥스로는 뭐 4.0 기가헤르츠까지 프리퀀시가 올라가서 업무 처리를 훨씬 더 빨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간단한 물리는 이 파워 컨섬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프리퀀시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파워 컨섬션하고 이제 열이겠죠, 발열.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파워 컨섬션이라는 것 자체는 이 볼티지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퀀시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커패시턴시가 얘도 트랜지스터의 커패시턴시에도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키지 볼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전력 말고도 그 서킷 자체를 온 시키기 위해서 그냥 낭비되는 그런 그 낭비되는 전력을 이제 리키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키지 파워를 이제 다 더한 게 이제 전력 소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뭐 프리퀀시의 뭐 3제곱에 뭐 접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의 핵심은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프리퀀시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프리퀀시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뒷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옵티멀한 그 최적화된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파워 사용량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더 깊이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P 스테이트가 레가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스카이레이크 전에는 단순하게 OS가 모든 것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맨드 베이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AC/DC 밤란스라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제 OS 단에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이 AC는 얼터너티브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이제 벽에서 나오는 그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C는 그 아답터를 통해서 AC가 DC로 변환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디바이스에는 그 다이렉트 커런트가 일정한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쓸 때 그 아답터를 꽂았을 때의 정책하고 아답터를 뺐을 때의 정책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OS 단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스카이렉에서 소개가 되는 그 스피드 시프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자동차에도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아 변속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자동차 경주 선수여서 트랙에 코너링을 할 때 기아를 변속을 여러 번 하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으면은 그런데 그 과거의 레거시에서는 OS를 통해서 그 기여 변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량이 많을 때는 하이 프리퀀시로 동작을 하게 그 프리퀀시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작업량이 별로 없을 때는 다시 그 프리퀀시를 여기서 쭉쭉쭉쭉쭉 내려가는 건데 그 이거를 바꾸는 것 자체를 그 레이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OS라는 어시스턴트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은 뭐 로레벨 그러니까 낮은 기어로 가도 되니까 바꿔줘 하고 그러니까 OS가 바꾸는 거죠. 내가 OS한테 지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 딜레이 타임이 과거에는 30ms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단에서 자동으로 그때 상태에 따라서 자동 변속을 하는 거죠. OS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에서는 1ms으로 이제 3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각각의 이 스테이트 변환 자체가. 그러니까 그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상태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윈도우즈 10하고 같이 이 컨트롤 하는 부분을 이제 나눠서 이제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헤드 오피스에서 이 기술을 좀 더 OS단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릴 이제 부분은 이제 SOC 듀티 사이클링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그 프리퀀시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파워 컨섬션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프리퀀시를 계속해서 낮추다 보면은 파워 컨섬션이 점점 적어지게 되겠죠. 프리퀀시가 낮으니까. 그런데 어느 적정 수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그 리키지 파워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임계점보다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그 전력 효율성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옵티멀한 이 전력 포인트에서 프리퀀시를 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낮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같은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프리퀀시가 옵티멀한 부분으로 해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빨리 작업을 마치겠죠. 그리고 아이들로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이클링을 통해서 전력 효율을 향상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오히려 낮은 프리퀀시에서 쭉 전력을 사용,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력을 사용하던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옵티멀의 의미 자체는 뭐냐면은 이 프리퀀시로 동작하나 이 프리퀀시로 동작하나 리키지 파워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게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 점으로 오히려 일을 빨리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 상태로 쓰지 않는 게 서킷을 닫는 게 오히려 전력 효율을 이제 전력 효율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SOC 듀티 사이클링이라는 이제 기술을 소개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런 파워 세이빙 자체가 이제 서킷 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 과거부터 레거시 스탠바이를 통해서 윈도우 8.0에서는 커넥티드 스탠바이라는 기술을 이제 소개를 했고 윈도우즈 10에서는 모던 스탠바이라는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2세대 코어에서 나온 기술이고 윈도우 8.0 이제 4세대 코어에서 이제 커넥티드 스탠바이가 나왔고 이제 6세대 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모던 스탠바이 기술이 나오는데 특징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시스템이 뭐 일을 안 한다.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S0에서 그냥 S3로 그냥 바로 슬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커넥티드 스탠바이에서는 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새로 연결을 해서 그 새로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지 항상 그 휴대폰에서의 어떤 경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을 닫아놓고 대기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도 데이터는 하드웨어 단에서는 주기적으로 얘가 웨이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커넥티드 스탠바이에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필수적인 하드웨어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들이 일단은 SSD를 사용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드도 그 표준을 그 커넥티드 스탠바이 표준을 지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하드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러한 전력을 세이빙하면서도 데이터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이런 커넥티드 스탠바이가 이제 구현이 됐는데, 윈도우 10에서는 그러니까 비주기적으로 그러한 SSD를 장착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떠한 네트워크 하드에서도 이러한 그 스탠바이 모드가 이제 모든 스탠바이 모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원 이제 향상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과거 레거시 S3하고 커넥티드 스탠바이하고 모던 스탠바이하고 이제 기능 차이를 이제 비유한 장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초에서 뭐 7초 걸리던 게 그 500ms로 다 이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웨이크 이벤트 서포트는 커넥티드 스탠바이처럼 똑같이 지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그 $85 내지는 $1의 어떤 추가 코스트가 커넥티드 스탠바이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하드웨어 벤더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돈을 지불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 제품 구성을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모던 스탠바이에서는 네, 다른 조합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 일단 코타나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윈도우즈에서 실제로 약간 타이핑을 해서 액티베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키워드를 인식을 하고 헤이 콜타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CPU 단에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음성 처리 칩이겠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에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음성 인식을 이거는 CPU에서 당연히 돌아가게 되겠고, 그 CPU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디오 DSP에서 하드웨어 오프로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동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커맨드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이스 액티베이션 이 피처 자체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약간 뭐 하드웨어 업로드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헬로라는 윈도우즈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생체 인증이죠. 뭐 지문이나 얼굴이나 보이스 같은 걸로 이제 인증을 하,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아이리스, 그러니까 눈.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윈도우즈 이제 뭐 패스포트하고 이제 뭐 연동이 돼서 이제 패스워드가 없는 경험을 뭐 제공을 한다라고 일단은 뭐 적어놨는데, 오류도 생체 인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0하고 1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패턴 분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체 인증도 100%로 될 확률은 없습니다. 뭐 99.몇 퍼센트까지 알고리즘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 편의성은 증가되는 반면 그 100% 이 사람이 그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구성이 되는지 뭐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생체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얼굴의 방향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라고 해서 이제 특징점 같은 것들을 얼굴에서 이제 캡처를 하겠죠. 눈의 뭐 길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뭐 코의 위치라든가 입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의 포지션, 그러니까 머리의 포지션 같은 거를 하나의 이제 그 페이셜 템플릿이라는 이제 디지털 값으로 이제 부호화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이 템플릿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칭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일단 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얼굴 인식 관련해서는 이제 인텔에서 리얼 센스 기술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서 F200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현재 뭐 DX12를 이제 지원을 하고 DirectX API 12 버전하고 그 다음에 HBC 하이 이피션시 비디오 코딩 이 H.265를 또 이제 그 플레이백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레디 이 컨텐츠 프로텍션 관련된 기술들, 미라캐스트 이제 무선 인텔에서는 와이다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라캐스트 표준을 지원을 해서 무선 디스플레이를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UCG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을 지원하는 이제 플랫폼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4세대부터 다 DX12를 지원한다라는 게 일단 큰 특징이고요. DX12는 6세대 코어 발표 시점인 올해 많이 이제 시장이 퍼졌는데 그 과거의 4세대, 5세대 때 CPU에서도 이제 DX12가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코덱은 이제 스카이레이크에서만 일단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플레이레디 같은 경우에는 5세대, 6세대 미라캐스트도 이제 4세대부터 저희가 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쪽으로 넘어가면은 실제 그 가상화에서 이 VM 모니터라는 이 부분이 실제 뭐 링 제로에서 돌아가는 커널보다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링 3에서 동작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OS 단위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커널 모드가 감염이 되더라도 그 VMM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낮은 그 링 레벨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 쪽에서 그 지원하는 가상화에서 그 사용되는 기술 이제 VTD라든지 EPT 같은 익스텐디드 페이지 테이블이죠. 이런 기술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널 단에서도 커널 단에 침투를 해도 그런 기술들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바이스 가드라는 거 이제 MS 쪽에서 이제 지원하는 기술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 단에서의 가상화 그 보안 기술들을 그 디바이스 가드에서 이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 기술을 MS에서 이네이블링을 한 거죠. 소프트웨어에서 그 하드웨어 기능을 사용을 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 익스텐션이라는 기술인데, 실제 메모리에서 특정 버퍼를 넘어가게 되는 영역을,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가 나면은 그 다른 메모리 어드레스로 점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CPU 단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스카이라이크를 장착한 그 장비들 플랫폼 단의 기술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USB Type-C라고 요즘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USB가 지금 과거 뭐 1.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1까지 지금 발전을 해왔는데 그 어떤 그 USB 스펙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형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타입을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런 USB 타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커넥터가 하드웨어적인 타입 C고요. 그 타입 C마다 지원하는 그 USB 스펙은 다르겠죠. 그래서 3.0인 경우에는 5GBps를 지원을 할 테고 USB 3.1 경우에는 10GBps까지 네,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USB Type-C라는 거는 그 케이블의 생김새를 말하는 거고 그 생김새 안에서의 다른 USB 규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윈도우즈 10에서 2인1을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 디바이스를 보시면은 노트북처럼 이렇게 키보드하고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장치가 태블릿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 자체를 윈도우즈 10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캐치를 할 수 있게 이제 이벤트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트북 모드에서의 UI하고 태블릿 모드에서의 UI를 다르게 보여주거나 폰트 크기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이어리스 다킹인데 실제 노트북을 도킹 시스템에 껴서 쓰시는 분들이 뭐 간혹 계시잖아요. 이제 그 사무실 환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실제 노트북 들고 다니시다가 뭐 키보드, 모니터 이런 것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와이어리스 도킹을 통해서 그냥 연결 없이 도킹하는 거 없이 그냥 무선으로 이런 그 노트북 환경에서 데스크탑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 네, 이런 UI를 지원을 하고 와이어리스 다킹 관련해서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한 뭐 세션의 한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이 스카이레이라는 새로운 CPU의 좀 아키텍처하고 이게 윈도우즈 10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장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GPU 제너레이션 그 9에 들어가 있는 이제 GPU의 그 전력 사용 측면에서 GPU의 그 간략한 그 구조와 약간 그다음에 이제 전력 아까 제가 조금 이제 디테일한 그 물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컨섬션의 이제 중요한 팩터로 나오는 뭐 그 물리 용어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커패시턴시라고 해가지고 축전량이죠.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볼티지, 전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그 동작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스위칭 트랜지스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파워가 다이나믹 파워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퀀시가 당연히 올라갈수록 파워 컨섬션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력의 제곱으로 파워 컨섬션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볼티지가 이제 커다란 파워 컨섬션하고의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리키지 자체도, 그러니까 낭비되는 파워 자체도 실제로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라든지 프리퀀시 똑같이, 그다음에 리키지는 볼티지의 3승만큼 네, 올라가게 되죠, 소비량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볼티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력, 그 볼티지의 제곱만큼 그 전력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어느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지점이 주파수 맥스의 볼티지 미니멈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이 변곡점에서 이 변곡점 왼쪽 부분이 이제 그 볼티지가 미니멈한 그 지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 이제 볼티지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제 스케일링 이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멀리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게,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이만큼 높였더니 볼티지가 이만큼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워는 이만큼 올라가고 하면은 그만큼 그 얻는 성능에 비해서 소모되는 전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최적화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프로 이제 거꾸로 그려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하나 썼을 때하고 이제 두 개 썼을 때 어떤 이제 파워 컨섬션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볼티지 스케일링 이 부분에서는 그 퍼포먼스가 이제 눈에 띄게 증가를 하는 거죠. 이제 두 개를 썼을 때. 같은 파워에 대비해서 이 영역에서는, 근데 이 영역에서는 차이가, 두 번 영역에서는, 2번 영역에서는 이제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고, 그다음에 3번 영역에서는 이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뭐 실제 스위칭 스피드가 훨씬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칭하는 거리 간극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뭐 트랜지스터의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뭐 커패시턴시도 뭐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력 면에서 굉장히 그 미세 공정 갈수록 이제 유리해지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그 GPU, 그러니까 인텔에 내장되어 있는 GPU의 이제 그 오버롤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그러니까 GPU 단에서 그 뭐 미세 공정의 그 뭐 이득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그 GPU 단에서 파워 전력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먼저 이렇게 구성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지오메트리를 지원하는 이제 3D 렌더링을 하는데 필요한 픽스드 펑션들이 여기에 한 세트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드 펑션이, 그다음에 이 부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 글자는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 관련된 코덱 인코딩 디코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픽스드 펑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커다란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서브 슬라이스에서 얘네들은 이 각각의 서브 슬라이스가 커먼으로 가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서브 슬라이스들의 이 수에 따라서 그 저희가 이제 그 GPU의 성능을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EU라는 부분이 execution unit이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GPU 연산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뭐 샘플러 같은 것들도 뭐 안에 뭐 내장이 돼 있고 이제 필요한 거죠. 데이터 로딩하는 그런 로직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 GT4에서는 72개의 익스큐션 유닛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 부분이 이제 GT3가 되겠고 슬라이스 하나짜리가 이제 GT2. 그다음에 슬라이스 안에서도 EU 개수가 이제 작은 게 이제 GT1.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화를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략한 아까 그 그림을 이제 좀 단순화시킨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그 서브 슬라이스의 아까 그 공통된 커먼 영역들 아까 보셨고, 그다음에 이 숫자마다 이 저희가 이제 다른 모델을 저희가 이제 배치를 시켰고, 그러니까 이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어떠한 기술들이 그 전력 면에서 전력 측면에서 향상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언슬라이스 영역 이 지오메트리 부분이 지오메트리 파이프 관련해서 훨씬 더 이제 성능 향상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특정 전력을 GPU 쪽에 많이 몰아주면은 CPU 단에서 할 일이 없고 GPU 단에서 할 일이 많은 경우에 프리퀀시 자체를 GPU를 높여주면은 이제 훨씬 더 이 부분에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지금 여기 3D하고 미디어하고 이제 그 처리를 하는 픽스 펑션이 일단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안 쓰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워 서킷 같은 것들을 이제 셧다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또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이 그 파워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 단위 자체가 이 슬라이스를 아예 하나를 다 전력을 공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슬라이스 안에서 이 서브 슬라이스 레벨에서도 그 게이트 셧다운이 가능하고 하나의 서브 슬라이스에서도 EU 단위로도 저희가 이제 그 셧다운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손실 없이 렌더 타겟을 이제 압축을 시켜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밴드위스에 압축을 해서 통신을 하니까 밴드위스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샘플러도 이제 압축된 거를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고 빨리 작업을 끝내니까 그만큼 또 전력을 세이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실제 그 16비트 플로트 서포트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32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다가 16비트로 쪼개서 연산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32비트를 다 돌려야 될 거를 16비트 단위로 돌리니까 그만큼 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SOC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벨에서 이제 향상된 점들이 이제 그 그래픽 쪽에 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높은 프리퀀시를 써서 할 수 있게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CPU 코어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1번부터 보시면은 이제 CPU 단에서도 SOC 향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쪽 그 스피드 스텝이 이제 시스템 에이전트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 이러한 기능들이, 그리고 이 D램을 메모리 사이드에서 이 D램을 눈으로 해서 이제 캐시 미스가 더 나올 확률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를 타야 되는 그 빈번 횟수가 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도 절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뭐 벤치마크를 돌려봤더니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 특징별로 이런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이 있었다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 결과죠. 그러니까 코어 i5하고 코어 m하고의 이제 비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API 쪽으로 API 레벨로 좀 들어와서 이제 DX12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그래픽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벤더들이 드라이버 쪽에 이제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일 자체가 이제 GPU 쪽에 만약에 더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문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적인데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자체가 이제 여러 이제 스레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그 실제 드라이버 자체가 코어를 하나를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유저가 사용하는 다른 스레드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코어 하고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당에서 이제 컨플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새로운 그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탈 패키지 파워를 CPU하고 GPU하고 이제 나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단에서 그렇게 CPU를 많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GPU 단의 파워가 소비할 수 있는 파워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낮은 또 프리퀀시로 동작하게 되고 그러면 GPU 단에서의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드라이버 단의 그 구조를 이제 간단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얇게 이제 이 드라이버 단 인텔에서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되게 이제 가볍게 이제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짜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만 뭐 실제로 뭐 이런 뭐 중복되게 해서 드라이버 단에서 그런 최적화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너무 좀 나이브하게 코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드라이버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력하고 파워 컨섬션 면에서의 그 장표, 이 장표가 제일 좋은 장표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같은 퍼포먼스를 냈을 때에 그 다이렉트X 11을 썼을 때와 다이렉트X 11을 썼을 때 그 파워 컨섬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많은 CPU 파워와 빨간색이 GPU 파워죠. 그래서 GPU 파워를 DX11을 썼을 때 그 쓰게 되는 거죠. DX11을 쓰면은 CPU 쪽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 소모량하고 GPU 쪽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CPU 쪽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게 되죠. GPU 쪽보다. DX11을 썼을 때 이러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같은 파워를 썼을 때는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CPU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DX11을 썼을 경우에는 GPU 쪽에 훨씬 더 많은 파워를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X11을 쓰면은 인텔 내장 그래픽에서는 훨씬 더 이제 빠른 GPU 성능을 빠른 GPU 성능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가 나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이,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그 정보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이제 좀 아키텍처 예 좀 따분하셨을 텐데 예 따분하셨을 텐데 네 이제는 조금 덜 따분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적화라는 이제 토픽인데요.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있으시면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짜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지 인텔에서 어떠한 툴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물 좀 네, 물 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CPU 단에서의 이제 프로파일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V-Tune Amplifier라고 여러분의 그 어플리케이션은 요즘에 나온 거는 뭐 게임이나 3D 쪽이나 아니면 미디어 쪽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은 주로 이제 CPU 단의 워크로드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그 CPU 단의 워크로드를 여러분이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했을 때 주로 프로파일러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그 하드웨어를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코드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데 그 프로파일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매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함수, 어느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CPU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시 미스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코드 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로그를 남겨 가지고 소팅을 해 준다는 거죠. 정렬을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순서로 보시면은 일단 데이터를 특정 작업 부하를 일단 줘야지만 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성능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그 컬렉션하는 방법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가 디테일한 정보 그러니까 그 각각 CPU의 제너레이션별로 지원하는 명령어 셋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그 프로파일링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제너레이션별로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키텍처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그 이제 핫스팟, 베이직 핫스팟, 그 다음에 컨커런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락하고 웨이트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일단 베이직 핫스팟이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CPU를 가장 많이 점유한 그 라이브러리 모듈이라든지 함수 아니면 코드 레벨까지 이렇게 찾아가 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 컨커런시 분석은 요즘은 CPU가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멀티코어니까 그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도 그 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리얼하게 작업해서 하나의 코어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효율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잘해서 네 개의 코어를 다 잘 활용하도록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그 컨커런시를 확인해 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고 락앤 웨이트 분석은 그러한 이제 병렬 환경에서 얘네들이 그 특정 공유된 리소스에서는 이제 락을 걸고 웨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툴을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이게 이제 그 함수 레벨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지금 CPU를 지금 점유를 했었는지에 대한 로그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병렬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레드별로 CPU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 같은 거를 이 그림에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콜 스택이라고 해서 A라는 함수가 B를 호출하고 B라는 함수가 C를 호출하면은 그 콜 트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콜 트리 형성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실제 어셈블리 상에서 머신 코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지 이 머신 코드 레벨로 이러한 프로파일링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UI 중에 보면은 여기에서 실제 이러한 그 스레드별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유 리소스를 이제 락하고 웨이트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트랜지션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유저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특정 API를 호출을 하면은 그게 이제 이쪽 UI 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이벤트를 로그를 남기라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프로파일러에서 다 잡아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연관시켜서. 그래서 이게 그 병렬화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보여주는 건데 뭐 실제로 보면은 뭐 그 병렬화처럼 보이지만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그 다음에 C가 끝나고 C가 끝나야지만 D가 실행되는 그러니까 시리얼한 코드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락은 이제 잘못 사용을 한 거고 얘는 너무나 많은 빈번하게 락이 락앤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소모되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쉐어드 리소스를 각각 독립된 리소스로 해가지고 각각 할당해줘서 이러한 락 컨텐션을 없애주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이 좀 약간 어설프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 스레드는 일찍 끝났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그 C 스레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 로드가 다른 쪽에 분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끝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penMP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서 OpenMP라는 거는 그 데이터 병렬화를 시켜주는 그 컴파일러 디렉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OpenMP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코드 영역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툴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어느 부분에 OpenMP를 쓰면은 병렬화를 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에서 그 배치로 돌릴 수 있게 커맨드 라인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트에서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실제로 컨트롤을 리모트 장비에 내려서 그쪽 리모트 장비에서 그 데이터를 로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결과를 서로 이제 비교해 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PU 쪽 관련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얘는 이제 GPU 쪽 관련된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이제 그래픽 이제 GPA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픽 퍼포먼스 애널라이저. 그래서 이 GP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뭐 여기서는 뭐 여러 종류의 그 그래픽 카드에서 이런 성능이 나왔는데 GPA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시키면 훨씬 더 높은 프레임 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뭐 지원하는 OS 종류 그리고 그러니까 GPA라는 패키지에는 이런 그 네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모니터 그 다음에 시스템 애널라이저 그 다음에 프레임 애널라이저 플랫폼 애널라이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GPA를 실행을 해서 시스템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이 특정한 앱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게임 앱이 되겠죠. 이 게임 앱이 GPU 바운드인지 CPU 바운드인지를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매트릭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서 그러니까 GPU 바운드라는 거는 GPU 쪽에 워크로드가 몰려서 GPU가 끝나기 전에는 일이 다 끝난 게 아니게 되는 상황을 이제 GPU 리미티드, GPU 바운드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이 CPU 쪽에서 GPU 쪽으로 일을 못 줘서 GPU는 놀고 있는데 CPU가 풀로 찼을 때 CPU 바운드라고 했는데, 이 게임이 지금 현재 특정 프레임이 안 나오는 그 장면에서 CPU 쪽이 문제인지 CPU 쪽이 꽉 찼는지 GPU 쪽이 꽉 찼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요. GPU 쪽이 꽉 찼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GPU의 그 파이프라인들 있잖아요. 아까 그 제가 디테일하게 봤던 뭐 EU라든지 뭐 샘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처 쪽에서 뭐 읽어 온다라든지 어느 쪽에서 바틀렉이 나오는지 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프레임 애널라이저고요. 그 다음에 CPU 쪽으로 가면은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VTune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그 분석을 CPU 쪽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프로파일링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애널라이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쭉쭉쭉쭉. 그래서 실제 여기에 뭐 GPU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CPU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정 뭐 패키지 파워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시스템 매트릭으로 제공을 하게 돼서 파워 컨섬션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오버라이딩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코드 수정 없이 특정 게임에서 텍스처 쪽에 바틀렉이 있다라고 하면은 텍스처를 그냥 스몰 사이즈로 이제 치환을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뭐 픽셀 쉐이더를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리턴을 하게 이제 바꿔준다던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레임 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부분에서 바틀렉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뭐 리얼타임 매트릭인데 CPU 쪽 관련된 매트릭, 그 다음에 GPU 쪽, 메모리, 파워 쪽, 그 다음에 DX단의 API 별로도 이제 그 볼 수 있는 이런 매트릭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프레임스라든지 아니면 뭐 OpenGL ES 버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레졸루션,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CPU 쪽 파워를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CPU 프리퀀시를 높였는데도 프레임 수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GPU 쪽 바틀렉이겠죠. 그러니까 CPU를 아무리 더 빠른 놈으로 바꿨는데도 성능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GPU 쪽 바틀렉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드라이버 쪽이나. 그리고 시스템 애널라이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심플 픽셀 쉐이더, 그러니까 픽셀 쉐이더 단에서 그 업무 처리가 되는 부분을 실제 픽셀 쉐이더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심플한 픽셀 쉐이더를 그냥 리턴을 하게 그 저희가 이제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프레임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해봐서 그러니까 이 기능을 어플을 시켰는데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이제 바틀렉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x2 텍스처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알파 블렌딩 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게임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HUD로 저희가 이제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컨트롤 F1을 여러 번 누를 때마다 다른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애널라이저에서 보여줬던 거를 그 게임 위에서 HUD로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기능들이 다 이런 오버라이딩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그 게임 UI에서 이제 바로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애널라이저에서는 CPU 쪽하고 GPU 쪽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제 예가 있는데 실제 프레임들이 이렇게 지금 큐에 많이 쌓여 있어요. GPU 단에.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이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진행을 안 한 거니까 이만큼 이 부분만큼 손해를 본 거죠. 퍼포먼스. 그러니까 CPU 단에서 제대로 이제 던져주질 않은 거죠. 그게 드라이버 단이 됐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그 똑같은 프로세서가 이제 동시에 이제 동작을 하게 되니까 컨텐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 뷰를 보여주는 거고 프레임 애널라이저에서는 그 특정 장면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 그 프레임을 일단 캡처를 해서 그 프레임을 구성을 하는데 사용된 모든 다이렉트엑스 API들을 이제 분석을 해주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그 DX 콜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텍스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텍스처를 심플한 걸로 바꿨을 때 어떻게 프레임 수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툴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뷰가 그 프로파일링한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그 각각의 렌더 타겟들 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이 각각의 DX 콜이 이 신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돼서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고요. 그 각각의 GPU 단에 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한 로그를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여기서도 이러한 오버라이딩을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텍스처 뷰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프레임에서. 네. 시간이 좀 남으면은 실제 이 툴을 좀 실행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질문 받나요? 저희가? 질문. 예. 여기 사은품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혹시 탐나시는 분은, 예,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은. 네네.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즈 10과 타사 CPU와 인텔 CPU와의 어떤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내용이? 제가 뭐 이런 대중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받는 교육이 있는데요. 타사 제품에 대한 언급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텔의 입장에서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MS 쪽에 예, 문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개인적으로 세션 끝나고 하면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 네, 예.
인텔 CPU에서 4세대 그래픽 대비 이번 스카이레이크의 내장
그래픽이 네. 일단 EU 개수가 일단 늘어나고 그 파워 이피션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키텍처 부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i5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GPU 제너레이션이 그 GT 1, 2, 3, 4까지 있거든요. 스카이레이크에서는.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은 GPU 개수가 12개에서부터 72개까지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전 브로드웰에서는 GT4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GT3까지만 지원이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베디드 램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능 베리에이션이 좀 많이 달라서 뭐 일반적인 메인스트림 그 외장형 카드하고는 어느 정도 성능이 견주어 줄 만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세일즈 쪽 컨택 포인트는 아닌데요. 예, 인텔 리셉션에 전화하시면은 굉장히 목소리 아름다운 분이 예, 담당자분을 예, 연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제 세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